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매주 좋은 만화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문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준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준 남자입니다. 저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어쩌면 중국 본토보다 한국과 일본 이 양국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지 시간이 참 오래됐거든요. 이 소설이 배경이 되는 중국의 삼국시대는 2000년 전 이야기고, 나시성을 가진 한 작가분께서 역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연의를 쓴 것이 역시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재구성, 재창작, 재생산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삼국지, 삼국지 연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후 뭐 한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출생한 이 한국의 소년들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대부분 한 번씩 삼국지에 미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뭐 그 시작이 한 5권짜리 아동용 삼국지로 시작되든,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복사해온 이 코에이사의 삼국지 5, 뭐 파워업 키트 이런 게임으로 시작하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는 어린 시절 필수 코스처럼 이 삼국지의 세례를 받아왔죠. 여기엔 제가 앞서 먼 나라 이웃 나라 편에서 언급한 부모들의 교육열도 상당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삼국지를 사주게 된 이 시점이 언제부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단순 무식한 추론이지만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합격생이 나는 삼국지를 15번을 읽었다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란 굉장히 단순한 추론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뭐 논술시험 준비에 아주 필독서다라는, 이게 참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출판사들이 이런 것에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10권짜리 혹은 60권짜리 만화와 소설 삼국지를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팔아치웠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 어지간한 집에 가면 다 한 권씩은 꼭 꽂혀있을 이 이문열 작가의 노란색 삼국지겠죠. 거의 뭐 2천만 권 가까이 팔아치웠다고 하니까요. 이 팟캐스트 제목이 만약에 만화책 읽어준 남자가 아니었다면 이 이문열 작가의 노란색 삼국지에 대한 각종 논쟁들, 그리고 그에 얽힌 반박, 그리고 출판사들의 뭐 황석영 삼국지라든지 뭐 기타 여러 삼국지 마케팅에 얽힌 여러 비화들, 그리고 번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이문열 삼국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깐 오늘 다룰 이 삼국지와 비교 수준에서 잠깐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삼국지, 특히 남성들, 또 특히 한국 남성들이 삼국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래는 사실 꽤 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임금과 신하들이 삼국지의 어떤 아, 이건 물론 이 삼국지가 삼국지 연일 때가 있고 그리고 정사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삼국시대에 많은 고사들을 이용해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장면들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기대승이라는 선비가 있죠. 이황과의 설전으로 우리 국사 공부할 때 꼭 등장하는 기대승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이 기대승이라는 양반이 선조임금에게 삼국지 연의는 황당무계한 무례배의 자본인데 출판되기까지 했다면서 읽지 말 것을 간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 금서화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는 거꾸로 말해서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2010년도에 한중일을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지 활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드러대놓고 이런 소설책, 폐관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까이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몰래 널리 이 삼국지 연의를 향유했다는 이야기죠. 이 삼국지라는 이야기의 인기 비결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뭐 이야기 시종일관, 계략, 전략, 군략 같은 것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정말이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비정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다가 이따금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등등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삼국지의 인기 비결은 캐릭터의 힘이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덮어놓고 캐릭터의 힘이라고 봅니다. 국내 삼국지 팬덤의 힘도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삼국지를 상품화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삼국지는 이 수백 명의 다양한 능력과 배경 그리고 여러가지 일화들을 가진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이끌어나간 이야기죠.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난히 재주 있는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 나관중부터 시작되는 이 후대 창작자들이 참 용하게도 인물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마치 후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영웅과 호걸 그리고 뭐 제사들이 아주 뭐 발에 치이는 시대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민간의 뭐 그림과 구전, 연극 이런 여러 형태로 전래되면서 현재 나관중 이후로 수천 편에 달하는 삼국지를 다룬 소설과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각각의 인물들의 획일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유비의 의형제 장비는 항상 밤송이 같은 수염을 달고 무식하기 짝이 없으며 뭐 알아서 하시오 뭐 그냥 목을 따면 될 거 아니오 같은 과격한 말투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아주 뭐 귀신처럼 지켜진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최근의 삼국지 관련 작품들은 이런 특성들을 어떤 레퍼런스로 깔고 가면서 창작자 본인이 어떤 개성을 가미하는가가 현대의 삼국지 관련 작품들을 보는 어떤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의 일정 부분 삼국지 어떤 세례를 받은 성인이 이 삼국지를 다룬 작품을 감상할 때는 내가 다 아는 이야기 혹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작가 너는 어떻게 재해석했는가를 프레임 삼아서 감상한다는 이야기죠. 이 프레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삼국지의 가장 큰 두 축과 세력인 이 유비와 조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위나라와 총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소위 90년대, 2000년대 들어 생긴 경향인 너는 촉바냐 혹은 윗바냐 하는 시각입니다. 마치 한국 현대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즉 박정희와 DJ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마치 대단한 진영 논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해볼 이 고우영 삼국지 그리고 간간이 언급할 이 이문열의 삼국지 이 두 작품 역시 이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프레임 덕분에 더욱 유명세를 떨친 작품입니다. 출판사 애니북스에서 2002년도에 복원한 이 고우영 삼국지 1권에 실린 이 딴지일보 김용석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고형 삼국지의 몇몇 시각들은 이문열 삼국지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서 있다. 이문열 작가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라고 서술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이 고우영의 삼국지가 그 수많은 국내외 삼국지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하채 읽어준 남자 제13회 삼국지 특집 제1부 고우영 삼국지입니다. 아, 제 방송 제목이 만화책 읽어준 남자다 보니까 정말 낭독하는 방송으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1회, 2회까지 오프닝 때 뭐 제가 잠깐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뭐 1, 2회 방송이 아주 뭐 희대의 아주 뭐 개 노잼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따위 짓거린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이런저런 만화에 얽힌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오늘 제가 다룰 작품에서는 정말 제가 제 방송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잠깐 만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작가의 말과 이 고우영 삼국지 1권의 첫 머리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린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가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일간지에 삼국지를 연재하기 시작했던 것이 1978년이 확실하니 꼭 24년 전의 일이 되겠다. 달달 외고 있던 삼국지 연의를 내 생각과 마음의 여과기로 걸러내어서 그 위에 역시 내가 만든 향료와 설탕을 뿌려 그것으로 정액을 삼아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고우영 삼국지라 불리우는 이놈이다. 그러나 아이는 당시 군용 트럭 비슷한 것에 깔려 팔, 다리, 몸통이 갈갈이 찢기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아비 된 내가 애통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절통했던 것은 그 불구가 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줄 엄두를 못 내고 24세 청년이 되기까지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시켰다는 사실이다. 삼국지 그 자체의 가치라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함수관계를 어떻게 풀이해야 하나 따위의 해설을 전체 내용 속에 용해시켰던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이 무자비한 트럭 바퀴가 불문곡직 밑도 끝도 없이 생각도 없이 훼손했다는 이야기다. 아비로서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 내 아이 삼국지를 다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의 온갖 전문의들이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갑을 벗지 않는가. 애니북스 병원 관계자들에게 두 손으로 감사의 악수를 청하는 바이다. 2002년 여름 고우영. 여기까지 작가의 말이었고요. 고우영 삼국지 제1권을 제일 처음 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잠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착인구 7,300, 유도인구 1,500, 이 고을의 주민 현황은 그렇다. 주민의 직업별은 아래와 같다. 해서 도표가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 고을 이름이 뭔가, 당신이 손바닥으로 살오른 여인 내 히프를 칠 때 어떤 소리가 나던가. 탁이지? 바로 탁현 누상촌이란 고을이다. 둘째 칸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사람들이다. 같은 업종의 가게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매상이 더 오른다는 것쯤은 상과대학 입학 즉시 배우는 상식이다. 중국인은 쇠고기 저리 가라, 돼지고기 최고다. 고기는 주식이고 기름은 모든 음식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조미료나 진배 없는 생필품이다. 지금 같으면 노상에서 이런 상행위가 용납될 리 없겠지만 당신은 여기가 슈퍼마켓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떫은 사내가 하나 있다. 이런 죽일놈들 같으니라고 다른 집에서는 떡치듯 잘 팔리는데 어째서 나한테는 손님놈이 한 마리도 안 오냐 이거.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연전에 코스염 기른 젊은 가수가 불러서 크게 크게 히트했던 노래가 있다.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이 사내의 인상착의가 너무 고약한 때문이야. 돼지고기 써는 칼이 손님의 배를 푹 쑤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인상에서 보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이 고영의 삼국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고영 하백께서 아마 2005년도에 별세하셨는데 물론 이분께서 영화도 한편 연출하셨지만 실로 어떤 이런 문제 어떤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를 그리지 않으셨더라도 문필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죠. 이 작품은 시종일관 고우영 화백의 시점으로 출발합니다. 인물들의 음험한 속내를 비아냥거리는 것도 고우영 화백이고 세장강하는 유비를 부러워하는 것도 고우영 화백이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등장인물들을 감싸는 것도 고우영 화백입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본인의 식견으로 이 2000년 전의 삼국시대 인물과 사건들을 조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문열의 이 노란색 삼국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이문열 작가 스스로가 평역 삼국지란 제목을 붙인 만큼 이문열 삼국지는 이 이문열 작가 본인이 자기 멋대로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 결과에 대해서 유추하고 평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팩트에 어긋난 그러니까 번역상의 오류라든가 그리고 정사의 내용을 혼동해서 기술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실수들만 모아놓은 삼국지가 울고 있네란 책이 따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가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우영 화백과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가 각각 30년, 20년 가까이 되는 작품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두 작품만큼 현대적인 삼국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 삼국지 연희는 사실 굉장히 담백한 작품입니다. 조조는 생각했다. 진공을 차마 주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게 방금 이문열 삼국지의 어떤 흔하게 등장하는 어떤 서술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기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연희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무념의 인물들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인물들이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하고 사건의 경과만이 단지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물들의 생각을 마치 현대소설처럼 서술한 이 이문열 삼국지는 그래서 아직도 여타의 다른 삼국지보다 쉽게 읽힙니다. 이 고우영 삼국지는 당연히 만화니까 더 잘 읽히기도 하고 여기에 플러스 해학과 붕자 비유가 있습니다. 뭐 동탁을 이 로마의 폭군 네로에 비유한다든가 조주의 심경을 뭐 월남전 당시의 키신저에 비유한다든가 하는 혹은 야 이거는 이 시대 상황 때문에 차마 직접적인 언급은 못했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 연재 당시에 삭제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명백히 유신과 중앙정보부에 대한 풍자다 같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삼국지 어떤 이런 패러디를 뒤섞은 이런 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최훈 작가의 삼국전투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구자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우영 화백의 작품만 빼놓을 수 없는 이 에로티시즘 거의 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고우영 화백의 작품답게 야 이건 요즘의 여성 독자들이 읽었을 때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성적 기호들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참 키득거리면서 시종일관 즐겁게 볼 수 있는 삼국지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고요. 제가 앞서 말한 그 프레임의 문제를 여기서 좀 논해보자면 이를테면 이문열의 삼국지만큼 혹은 세간에 알려진 만큼 조조를 굉장히 미화하거나 복권한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문열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문열 작가의 모든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넘버3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문열 작가 본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전까지의 삼국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조조를 재창조했다고 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고우영 화백의 조조 역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견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촉한 정통의 시선, 촉바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조조를 개혁가로 묘사하거나 조조의 어떤 복합적인 면을 부각시킨 건 사실 원작 삼국지 연의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조조의 겉모습을 마르고 어떤 수염이 가는 이런 간신배 인상으로 각인시킨 가장 큰 작품이 아닌가라고도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프레임으로 얘기하자면 이 작품이 그럼 소위 말하는 어떤 촉바의 시선인가 유비바의 시선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작가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개입된 어찌 보면 격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 유비와 제갈량입니다. 이 작품에서 유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큰 그릇, 덕의 인물인 유비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야심을 감추고 바보 얼간이 쪼다를 연기할 수 있는 아주 속이 시커먼 인물로 등장합니다. 조조보다 더한 권력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욕심꾸러기로 등장한 것이 고우영 화백의 유비죠. 다시 말해, 이 작품 내에서 유비의 모든 행동들은 계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갈량 역시 어떤 삼국지 연의에서 그려지는 신선적인 이미지보다는 상당히 인간적인 유비 진영 내의 어떤 서열 다툼에 신경을 쓰고 천하 통일이 불가능한 꿈인 걸 인지하고 시한부 인생 같은 자신의 삶에 대단히 염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됩니다. 특히 이 제갈량이 유비 진영 내에서 전통의 2인자였던 관우와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고우영 화백의 시각은 앞서 언급한 그 딴지일보 김용석 기자의 말처럼 이문열 삼국지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아예 동일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관우가 조조를 죽이지 못할 걸 알면서도 화용도로 보냈다. 혹은 관우가 위험에 빠진 걸 알면서도 지나치게 방치했다. 이런 서술은 아예 두 작품이 거의 판박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김용석 기자의 말처럼 이것을 이문열 작가가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를 참고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삼국지 속의 인물들 그리고 삼국지 속의 여러 사건들을 계속해서 현대인의 시각으로 반출을 해보는 그런 두 사람의 그런 시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이르러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고우영 화백의 시도가 뒷심이 심하게 달린다는 점이겠죠. 제갈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뚝 하고 끝나는 거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초반부부터 보여줬던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초반부부터 보여줬던 어떤 풍부하고 볼륨감 있는 이야기 전개가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관우의 죽음 이후에는 상당히 빈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평해보고 싶은데 이런 경향이 이런 페이스 조절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경향이 고우영 화백의 작품 가운데 간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주변 사정들이 있었겠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 좀 하나고요. 반대로 이문열 삼국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이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삼국지 관련 창작물에서 제갈공명이 죽은 이후엔 거의 모든 작품들이 기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 제갈공명 사후의 이야기나 인물들이 워낙 인기가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문열 삼국지는 그나마 좀 성의 있는 태도로 이후에 남아있는 적지 않은 시간의 삼국시대를 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좀 평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우영의 삼국지가 단연 빛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작품 군데군데에 민초들의 이야기, 어떤 기층 민중들의 이야기를 군데군데에 삽입했다는 점이죠. 물론 픽션이지만. 이를테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 중 한 명인 이 화타가 남긴 조조에 의해 죽을 맞게 된 이 화타가 이 청랑서란 이 자신의 의술서를 한 남자에게 남기게 되는데, 이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 자체는 삼국지 연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영화백은 이 남자 한 명에게 기승전결을 갖춘 오리지널 스토리를 부여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의술서를 받은 남자의 아내가 좁은 소견으로 이 책을 불태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배경이야기 그리고 그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까지 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기층 민중들의 이야기를 작품 군데군데 어떤 조미료처럼 쓰고 있습니다. 고우영화백은 삼국지라는 작품이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들의 이야기와 이 삼국지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뒤섞여서 등장하는 것 좀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 속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인물들의 행동이 어떤 난세의 영웅으로 비춰진다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유비이고 뭐 제갈량이고 조조든 간에 소시민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모두가 어떤 순간에 가서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의 특성들이 작가가 이 당시에 그렸던 그 현실들 유신과 신군부 시대를 거친 어떤 현실의 위정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로 종종 읽히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무슨 사령관이니 장관이니 사단장이니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우리보다 뭐 하나 잘날 것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고, 반면에 이런 어떤 삼국지 속 인물들을 속물화, 인간화, 현대인화 시킨 시도에서 유일하게 빗겨난 예외가 있다면 이 고우영화백 본인의 어떤 엄청난 애착까지 느낄 수 있는 이 관우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작품의 어떤 그 한 페이지의 4단 구성의 이 어떤 촘촘한 컷 분할이 종종 깨지는 부분은 여지없이 이 관우가 적장의 머리를 베는 그런 장면들이죠. 조조와 유비 혹은 뭐 제갈량의 죽음보다 이 관우의 죽음을 더욱 비중있게 다룬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작품 속에서 어떤 속물이 아닌 남자, 그게 고우영화백이 관우인데 어떤 순간에 보자면 고우영화백은 관우를 그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우영화백의 관우사랑은 좀 유별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기의 만화책 읽어주는 남자 삼국지 특집 그 첫 시간엔 201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발표한 한국만화 걸작 100선에 당당히 올라와 있는 고우영화백의 삼국지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2위 이문열 평역 삼국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예우 없이 다뤄보았습니다. 이문열 삼국지 물론 제가 오늘 뭐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팔리기도 많이 팔렸고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거나 읽어가는 맛은 발군이다. 이 삼국지를 현대소설화시킨 이 작가 이문열의 필력은 어떤 담백한 원작 본래의 맛은 조금 훼손했을지라도 독자들의 지적인 만족감은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고우영의 삼국지의 경우 이 고우영의 삼국지 이 만화를 국내외를 총망라해서 최고의 삼국지 만화다 라고 이야기하긴 힘듭니다. 발군의 완성도와 어떤 치밀함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고우영의 삼국지만큼 겁멋들지 않은 삼국지는 없었다. 이 만화만큼 삼국지의 인물들을 해체해서 손에 잡힐 듯한 친근한 캐릭터로 재창조한 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화책 읽어주는 남자 삼국지 특집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의 겁먹과 빠심을 가득 담으면 어떤 결과물이 탄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한 만화와 팬이 만들면 이렇게 다르다. 뭔가 보여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화책 읽어주는 남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감사합니다.